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14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어린 양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자가 아마도 그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물로 허락된 것이 오직 어린 양에 국한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도 허리에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건제에 있어서는 오직 어린 양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유는 속건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상징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속함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로 가볼까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속건제 어린 양을 통하여 얻은 피의 처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이를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 그리고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 즉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만이 유일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속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만이 허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거나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는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피를 통한 제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겸허하게 할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성결하고 풍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가락에 바르고 그랬는데 이때 다른 한 명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그 왼쪽 손바닥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아마도 그런 방식도 함께 사용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 특별히 정결함을 받은 자가 준비한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어떠한 기름인가 그것의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감람류와 같이 성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뭐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겠죠. 이 기름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완쾌된 문둥병자가 준비한 기름을 단을 향하여 이 뿌림으로써 문둥병자의 성결 의식에 앞서서 그 기름을 먼저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기구와 물건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구별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일곱 번일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함과 철저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7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28절로 29절입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부은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의 규례를 따라 준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을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그를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이죠. 특히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과 동일한 위치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성별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얻기 위하여 먼저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참여하는데 첫 단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습은요. 기름 부음의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4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는 심히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심히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심히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정결케함을 얻을 자가 드리게 되는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는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제물로서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야생에 널리 서식하는 새거든요. 그러한 새로서 가정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그러한 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포획이나 사육이 손쉬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식용이나 제물로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가난한 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품에 안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힘이 부족한 자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율법이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의 다소가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기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물만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진정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각 사람이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자가 비둘기 잡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규례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 뭐 못났다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공평하게 천하를 주고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물의 다양하고 또 이 참 배려가 깊은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로 하나님께 풍성한 것으로 드려야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즐겨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소유한 재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바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또한 힘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바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서 무리하게 바치려는 것은 자기의 과신과 외식에 그릇된 처사이거나 또는 스스로 얼매인 자기 구속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양의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보다는 과부의 두 랩돈 동전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신을 헌신하여 섬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태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본 단락은 집, 그러니까 건물에 바라게 되는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곳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업으로 주신 상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별하신 그 거룩한 땅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실현된 영원한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이 땅은 지상에 속한 땅으로서 죄악투성이의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불완전한 예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불신자의 경우와 다른 것은 성도의 시련이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집 주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사실을 신속히 제사장에게 와서 고해야 했던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집주인은 그 문둥병 색점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거나 임의로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로 처리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여간 의미가 중요합니다. 36절로 4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계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미용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찌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집물은 뭘까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끌어낸 것은 아마도 이 문둥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는 곧 죄악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집을 비계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함은 이는 문둥병이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죄로 오염된 더러운 심성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정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죄를 버린 마음의 자리를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가옥에 있어서도 7일 동안의 기간이 요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색점이 있는 돌을 빼어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전염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 색이 변하면 그 집은 문둥병이 발한 것으로 여겨 부정한 것으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는 집안 사면을 긁어내어 부정한 것을 내벽에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악성 문둥병의 발병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옷을 빠는 것과 동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집안의 부정을 제거함으로 그 집을 거처로서 정결케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한 부분을 인하여 빈 곳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보충해야 했던 겁니다. 이전에 부정한 인간들의 모습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화되어가는 의미와 의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구원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47절입니다.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부정에 대한 조치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정한 부분에 대한 조치 후에도 다시 색점이 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돌, 흙 이런 것까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8절로 53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 부정한 흔적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을 교체한 후에 아무런 변화나 확신이 없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이 완전하고 또한 변치 않는 것임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집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집이 있을 경우 그 집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57절입니다. 이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은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본 구절은 13장과 14장의 결론적 어구로서 문둥병의 검진과 정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그 정결 율례 중 다른 규례에 비하여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두 장에 걸쳐서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이루어진 것은 문둥병이 다른 여러 부정한 병에 비하여 특별히 죄의 가장 대표적 표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 육체라는 장막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순결과 함께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음은요, 인간의 몸, 특별히 그 틈이나 수염이 있는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의 일종인데요. 이 병이 문둥병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문둥병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는 깨끗이 물리쳐야 되고 깨끗이 정결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15장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